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미얀마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 행위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혹은 과거의 잔혹 행위에 대한 글로벌 평가와 미국의 대응을 설명하며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박해와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탄압, 또 에티오피아와 이라크, 시리아, 남수단 등 6개 국가의 잔혹 행위 현황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 행위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력을 이양하고 시위대에 대한 잔혹한 공격과 살해를 멈추라고 촉구하기 위해 계속 동맹 또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선 신장 지역에서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 문제를 지적하며 구금과 고문, 강제 불임수술, 박해 등 반인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에티오피아와 이라크, 시리아, 남수단 등 4개 나라에서의 잔혹 행위를 언급했고 북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강제 노동으로 인해 재무부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량 학살,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 등을 포함한 잔혹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와 함께 촉발된 대규모 폭동과 약탈 사태로 군대가 배치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보도에서 남아공 군 당국이 정보기관의 지원 요청에 따라 군 사전 배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대국민 연설에서 군과 경찰이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또 폭동으로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490여 명이 체포됐다면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나흘 전 주마 전 대통령의 고향인 콰둘루 나탈주를 중심으로 벌어지다가 지난 주말 경제의 중심 도시 요하네스버그로 확산됐습니다. 이라크 남부 도시 나시리아에 위치한 한 병원 코로나 바이러스 병동에서 불이 나 적어도 58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은 이라크 당국을 인용해 어제 알호세인 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금까지 5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앞서 이번 화재가 전기 누전에 의한 사고라고 밝힐 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P통신에 산소용기 폭발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이 난 코로나 병동은 70병상 규모로 지난 4월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 전원별 발전 단가 기준 가장 싼 에너지원이 원자력에서 태양광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어제 발표한 2030년 시점에 전원별 발전 단가 추산치에서 원자력은 킬로와트당 발전 비용이 최소 11.5엔 이상으로 2015년 예상치와 비교해 1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같은 원자력 발전 단가 상승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 정부의 새로운 안전대책 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경제산업성은 상업용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15년 17.7에서 15.6엔에서 2030년 8에서 11엔대로 낮아져 원자력을 제치고 가장 저렴한 원전력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경제산업성 추정치에 따르면 육상풍력의 발전 단가는 이전 13.6엔에서 최소 9.6엔으로 줄었고 액상천연가스 발전 단가는 이전 13.4엔에서 10.5엔으로 줄어 원자력은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두 차례 실시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보도에서 이날 보건당국자와 백신 제약사 화이자 측이 부스터샷에 대해 의논한 뒤에 미 보건후생부 대변인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보건후생부가 화이자 측으로부터 백신 접종과 관련한 최신 자료를 보고받았다며 추후 부스터샷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샤론 카스틸로 화이자 대변인은 정부와 화이자 측은 바이러스보다 앞서야 한다는 긴박감을 공유했다면서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자료를 철저히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화이자 측은 지난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한 부스터샷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보건당국은 이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은 북한 주민 42%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국으로 지정하고 부족분을 수입이나 원조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위기 상황을 초래한 건 북한 정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최고는 23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 42%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북한은 극한 기후의 영향을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북한 전체 인구의 42.4%에 해당하는 1,09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와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계획, 유엔 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등 5개 주요 유엔기구는 12일 발표한 2021 세계식량안보와 영양상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47.6%보다는 5.2%포인트 줄어든 수치지만 영양 부족에 노출된 북한 인구 비율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북한보다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는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등 최빈국 세 곳뿐이었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북한 내 영양 부족 인구 비율 33.8%와 비교해선 9%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발육 부진 비율이 18.2%로 2012년의 26.1%보다 7.9%포인트 줄었고 5세 미만 과체중 어린이 비율은 같은 기간의 1.3%에서 1.9%로 다소 증가했습니다. 15세에서 49세의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은 33.9%로 2012년의 31.7%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생후 5개월 미만의 모유 수유율은 71.4%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엔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극한 기후의 영향을 받는 34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극한 기후 영향국들은 지난해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가뭄과 홍수, 폭염으로 사망자가 최소한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이나 집을 잃은 사람 숫자가 100명을 넘으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국제사회의 구호 지원을 요청한 나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는 지난 2020년 전 세계 7억 2천만 명에서 8억 1,10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전년보다 1억 6,100만 명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기간 전 세계 23억 7천만 명이 적절한 식량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3억 2천만 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12일 보고서 발간과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계속 어린이와 여성들의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re seeing similar findings around the world. In total, 90% of the countries reported a decline in the coverage of nutrition services during the pandemic. And on average, 40% of the world's nutrition services were disrupted.
포어 사무총장은 2019년 전체 가구 3%만 식량 부족 상태를 겪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이보다 10배 정도 많은 31%가 식량 부족을 호소했다면서 전 세계 90% 나라가 이 같은 상황을 겪었으며 전 세계 영양 서비스 40% 정도가 붕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식량 안보 문제는 비단 신종 코로나뿐 아니라 분쟁과 경제 불황, 기후변화도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식량 안보와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2030년까지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에 따른 사망자는 300만 명이며 전 세계 기아 사망자는 900만 명에 이르는 등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올해는 피해가 2배, 3배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로 지난해에만 적어도 2억 9,600만 명이 추가로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렸다며 이는 매일 하루 100만 명 정도가 추가로 식량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약 86만 톤의 부족분을 수입이나 원조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또다시 지목했습니다. FAO는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로 분류하며 대다수 인구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여파 등 경제적 제약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가 더욱 취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약 86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족분이 수입이나 식량 원조 등으로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AO가 지정한 45개 외부 식량 지원 필요 국가에는 아프리카 나라가 34개, 아시아 국가는 9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2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 이외에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레바논, 예멘, 파키스탄, 시리아가 들어갔습니다. 한편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도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8일 발표한 작황 모니터 조기 경보에서 북한의 주요 계절 작물의 수확 전망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옥수수와 쌀의 파종과 재배가 다음 달 시작되는 수확을 위해 계속되고 있고 지난 3개월간 강우량과 기온이 평균 이상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태풍 피해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식량 안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취약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며 2020-2021년 생산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건 북한 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경 봉쇄로 국제사회 원조를 막는 등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해당 성명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을 위해 주민들의 재원을 빼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전날인 11일 인도주의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다른 나라들을 복종시키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정권의 폐쇄적 국정 운영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한을 거부함으로써 원조의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고 동시에 기존의 인도주의 사업의 이행과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공동 구매하고 배분하는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 백신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7개 행정 절차 중 2개만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194개 세계보건기구 가입국 중 자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5개 나라 중 한 곳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한했느냐는 BOE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주한미군을 힘의 균형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려야만 억제력이 배가 된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소규모 파병으론 인계철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최신 한반도 억제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학 권위자인 댄 레이터 에모리 대학 교수와 폴 포스트 시카고 대학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소규모 인계철선 병력 파병으로도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주한미군 감축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수요를 위해 국방 예산 삭감을 모색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교수는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의 안보학술지에 게재한 인계철선의 진실, 왜 소규모 파병은 적성국에 대한 억제력을 담보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인계철선이란 적성국의 침공 시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에 전진 배치하고 있는 미군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유사시 전진 배치한 미군을 인간 방패로 취급한다는 비판 때문에 미국 정부가 공식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언론 등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논문은 우선 미국의 동맹들 사이에서는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계철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맹들은 미국과의 안보 조약만으로는 개입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논문은 인계철선 논리에 두 가지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미 대중들이 미국의 인적, 재정적 손실이 개입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할 경우 인계철선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성국 또한 이 같은 미국민의 비용셈법을 따져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될 수도 있다고 논문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논문은 1941년 독일군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 선박이 수십 척 침몰했음에도 미국의 대중은 2차 세계대전 참전에 회의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논문은 이어 적성국이 빠른 시일 내에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병력을 격퇴하고 미 본토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동맹국을 점령하는 이른바 기정사실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논문은 대표적인 사례로 1949년 한반도 상황과 한국전이 발발한 1950년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1949년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북한의 침공을 단념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불과 1년 뒤 소규모의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인계철선으로서의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미국의 오판은 북한의 침공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논문은 김일성이 당시 소련의 스탈린에게 침공이 시작되기만 하면 남한 내 남로당이 준동의 이승만 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라며 미군의 개입이 차단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을 인가한 뒤에도 김일성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상당히 신경 썼으며 남한을 빠른 시일 내에 점령해야만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논문은 적성국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전진 배치한 미군 병력을 역내 힘의 균형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제안은 주한미군 배치셈법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며 현재 2만 8천여 명인 주한미군이 역내 힘의 균형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인지 반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문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오로지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으로만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힘의 균형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늘릴 때만 억제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에 관련 논문은 국방부의 최근 교리 변화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오늘날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지상전력뿐 아니라 주일 미군 등 전세계 미군을 빠르게 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군이 중거리 미사일 등 장거리 고정밀 타격 역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지상군의 수요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영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의 선임연구원은 또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 숫자는 소규모가 아니라며 유사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적극 개입을 유도하는 신뢰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19개 나라가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지목된 나라는 모두 19개입니다. BOA가 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의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맹방 외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세네갈과 앙골라, 모잠비크, 적도기니 등 아프리카 대륙이 9개 나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 나라가 포함된 아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와 유럽의 그루지아 내 자치국가로 알려진 아파지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북한 등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보고서에서 주민들의 강제 노동과 여성과 아동들의 성매매 노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면서 19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닌 각 나라별 보고서에서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가 확인된 겁니다. 국무부는 나라별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해당 국가에서 자국민을 강제로 노동 현장에 투입했을 수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19년 12월까지 기존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국무부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연루돼 있다며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지난 1년 내내 북한 주민들이 입국했으며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노동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러시아 당국이 북한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3천 건에 달하는 신규 관광비자와 학생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 내에서 노동캠프를 운영하고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믿을만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검증하거나 피해자들을 밝혀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련 보고서에서도 북한인들의 강제노동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인신매매범들은 탈북 여성들을 농업 분야와 가정, 공장 등의 강제노동자로 투입하거나 나이트클럽과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제조공장들이 북한 노동자를 강제 동원해 수출용 방호복 생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 문제도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인 인신매매 피해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들의 북한 송환과 관련한 법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BOA가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를 보도했던 아프리카 세네갈의 경우 여전히 북한 회사가 건설 현장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은 강제로 노동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솔로몬 제도에선 북한 국적자가 어업활동에 투입됐고 모잠비크에는 북한 의사들이 활동 중이라고 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해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신매매 근절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This crime is an affront to human rights. It's an affront to human dignity. We fight it. You fight it.
인신매매 범죄는 인권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 모두가 인신매매에 맞서는 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신매매가 사회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국가로서 또 국제사회로서 인신매매가 어디에서 일어나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가 국제사회 잔혹 행위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국무부는 12일 공개한 대량 학살과 잔혹 행위 방지법 보고서에서 잔혹 행위 방지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다른 제재 관련 조치와 더불어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강제노동을 다른 여러 나라에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4개 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무부와 국무부는 다른 협력국들에도 제재 제도를 채택하도록 장려했다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 제재 체계가 지난해 12월 채택돼 인권 침해자 등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8년 미 의회가 채택한 엘리 위젤 대량 학살과 잔혹행위 방지법에 따라 매년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군부 쿠데타 이후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와 신장 지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 범죄가 발생한 중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호 교환한 서신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 조약 60주년을 맞아 교환한 친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과 중국이 양국 관계의 긴밀성을 강조하려 한 것은 명백하며 이는 충분히 예상됐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세이머 전 조정관은 중국이 북중 양자 관계에 초점을 맞춘 반면 북한은 국제적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언급했다며 두 나라 모두 미국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여러 사안을 놓고 미국과 긴장이 고조된 와중에도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의 공동 관심사로 제시하고 외교의 재개를 향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도 이번 친서에 익숙한 표현들이 많다며 북중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강하게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과 중국 모두 미국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겨냥하려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친서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생각이나 의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중국은 언제나 북한과 온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친서에는 중국이 상황을 통제하거나 적어도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이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독일 마샬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북한과 중국이 우호조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시 주석이 친서에서 북한의 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것과 사회주의 건설 추동을 진전시키겠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이는 현재 북중 관계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과거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에 보낸 친서도 미국에 대한 공동의 적개심을 강조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이를 바랄 수 있지만 중국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또 중국이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며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거의 그만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부분은 북한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친서에서 표현을 절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긍정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모두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적대시 정책으로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브루스 베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중 두 나라의 서한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지만 중국은 북한과 세계에 북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simply telling North Korea and the world, you know, we're here to support you.
시주석의 친서는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동맹이며 북한 정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베톨 교수는 중국과 북한은 제재 이행 속에서도 관계가 굳건하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협력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헛된 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remains strong despite
중국은 대북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고 만약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력을 넣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북한의 밀무역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제대로 관여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두 정상의 친서에서 제재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중국은 이미 강력한 제재 이행에서 거리가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China has already in its actions been moving away from
글레이저 국장은 중국이 더 이상 제재를 적극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미 그런 상황이 실제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 정부가 UN에 제출한 답변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다며 내용이 아닌 수단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타격 등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답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9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보낸 소환을 통해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해 제기한 여러 우려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터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 전문가 4명은 지난 4월 한국 정부의 소환을 보내 이 법의 모호한 표현과 과도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대북전단과 다른 물품의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지속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3항에 명시된 것에 따라 국제법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19조는 모든 사람이 간섭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권리, 수단과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권리를 명시하면서 3항의 예외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답변서는 타인의 권리나 국가안보 혹은 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3항을 강조하며 이는 제한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모든 전단 살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만 제한한다면서 이는 입법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광범위하게 법을 해석해 과잉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표현의 특정 수단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며 거듭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처벌 기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 국제 기준에 위배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모호한 표현이 시민사회단체와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과잉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시도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 보장에 반하고 과잉 처벌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퀸터나 보고관은 앞서 VOA에 인권을 제약하는 기준은 엄격해야 하고 균형과 필요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법률 용어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면서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VOA는 12일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날 오후 현재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질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서에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가령 표현의 특정 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현재 대북전단 금지법에 근거해 정부가 허가한 라디오 방송 외에 민간인이 북한에 어떤 정보도 보낼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정보를 보내는 수단을 다 막고 내용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동문서답과 같다면서 유엔도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한국 정부의 답변이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앞서 지적한 비례성의 기본 원칙 등 국제 기준과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은 그런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는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 그걸 이제 최소한 그 이제 필요성과 이제 비례성을 따져서 하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한국 정부는 그 수단을 통제할 뿐이다 그런 이제 논리로 이게 최소 침해의 그런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이번에 대북전단법을 보게 금지법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걸 초과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유엔의 입장이고요.
아울러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거의 3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등 과도한 처벌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거듭 인용한 2016년 대북전단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례도 국제 비례 원칙과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국가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민사소송에 따른 결과로 당시 공권력의 일시적 행사 여부를 지적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과도하게 형사처벌하고 비례성에 따른 합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는 건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전단 제재에 대해 제한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서에 이런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서한에서 우려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잠재적 타격에 관해서도 한국 정부는 입장과 대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당시 이런 우려와 함께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은 국가와 국제 차원에서 모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려는 개인과 단체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성악가와 지휘자들을 대거 표창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축하하는 등 음악예술인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내부 동요를 막고 사상무장을 시키기 위한 선전선동 수단으로 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유광통신은 국무위원회 연주단을 비롯한 중요 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명예칭호와 훈장이 수여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국가표창을 수여받은 이들을 만나 축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학예술 부문이 동면기, 침체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당 중앙의 의도를 구현한 명작, 명공연들로 인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감흥을 불러일으킨 국무위원회 연주단의 예술창조활동은 반가운 일이라며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표창을 받은 창작가, 예술인, 국무위원회 연주단 전원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김옥주 국무위원회 연주단 성악배우가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고 국무위원회 연주단 단장이자 지휘자인 리명일과 방철진이 국기훈장 제1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인민배우 칭호를 수여한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16년 이후 새 예술영화가 나오지 않고 신곡 창작도 크게 줄어들 만큼 한동안 예술 분야에 대한 대우가 경제나 과학 분야에 밀려 다소 소홀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과 경제난 심화 등 안팎의 정책 실패로 위기 상황을 맞아 정면 돌파 노선을 내세우면서 주민들의 사상무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 고취를 위해 음악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최근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이 선군시대를 방불케 하는 레퍼토리로 진행됐다며 천리마 운동을 소환하고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자는 최근 구호들의 연장선상에서 음악도 선전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가 연곡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있었던 조선노동 75차 열병식 음악곡도 다시 한번 쫙 연주가 되면서 장면들이 나왔었고요. 완전히 이게 성군시대로 거의 이제 염두에 두고 갖는, 그러니까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 연제체제는 발전과 미래 비전, 뭐 문명국 이거는 이제 포기하고 여기서 의상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투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로 돌아섰다고 봐요.
인민배우 칭호를 받은 김옥준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과 고위 간부들이 관람한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에서 총 28곡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곡을 부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은하수 관현악단 시절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 함께 활동을 했고 지난 2018년 4월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합동 공연 당시엔 삼지연 관현악단 소속으로 나서 한국 가수 이선희와 함께 노래를 불러 한국 국민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는 새 선전가요 우리 어머니와 그 정을 따른 애를 모두 불렀고 뮤직비디오 형식의 음악 편집물에도 출연했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김옥주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를 모방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공세적으로 취하는 게 단순하게 외부 정보를 단속하고 통제하는 선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컨텐츠를 만들어라라는 이런 이제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쇼와 같은 방식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김옥주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국무위원회 연주단을 만든 것은 김 위원장이 이를 주도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선동 효과가 큰 음악 공연 분야가 선전 선동 수단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무위원회 연주단은 지난해부터 노동신문 등 매체에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 당국이 고난의 행군을 격제하는 젊은 간부들의 사상혁명을 강조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로의 한류 유입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청년 세대, 그다음 문화 공연에 대한 욕구, 갈증 이런 거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거든요, 분위기가. 지금 뭐 배고프고 무슨 뭐 국가비상이고 뭐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좀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전문가들은 집권 초기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문명국 실현을 약속했고 당시 모란봉 악단의 파격적이고 개방적인 무대는 북한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 집권 10년차를 맞아 당초 구상이 좌절되면서 선전선동도 과거의 내용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선 교수입니다.
결국은 이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돌파의 방법을 인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책의 실패를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외부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에 맞춰서 우리 청년들이 중에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은 바로잡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일종의 책임을 좀 회피하는 전략 또는 이제 내부 결속을 강하게 다지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창작가와 예술인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 리일환 당 비서가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3일 리일환의 경력과 최근 북한 매체 보도 동향 등을 근거로 리일환이 선전선동부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창작가나 예술인을 독려하는 역할은 선전선동부 담당 업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리일환이 지난 2019년 당시 당의 선전선동 담당 부위원장이었던 경력을 고려할 때도 이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탈북 여성 에블린 정 씨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블린 씨의 여섯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속눈썹 연장 기술 전문가 뷰티 아티스트 에블린 정 씨. 사람의 눈을 대상으로 인조모를 한올 한올 풀로 붙이는 미용 기술인 만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칫 손님의 눈꺼풀을 찌르거나 풀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등 순간의 실수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양쪽 눈 속눈썹 연장에 걸리는 시간은 기본 1시간이 넘어가는데요.
저는 손님 한 명 하는데 시간이 45분 내지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손이 빠른 편이세요?
손이 되게 좀 빠른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장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서
사장님이 좋아할 때도 있고 거의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손이 빠르니까 손님들이 내가 이렇게 비싼 거를 케어를 받고 있는데 너무 빨리 끝내면 성의 없지 않냐. 그래도 못해도 한 시간은 하고 그래라. 그렇게 사장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알겠다고. 가끔 일부러 천천히 할 때도 있어요.
남보다 일 처리가 빠르면 보통 칭찬받기 마련인데 예외도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로 3년째 경력을 쌓고 있는 에블린 정 씨.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홀로 서기를 배우는 동안 우울하고 의기소침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여 이제는 매사에 밝고 긍정적인 본래의 성격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무엇 하나 부러움 없이 살았던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20, 30대 우리가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에블린 씨는 장마당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장마당에서 그 인조고기밥, 두부밥 되게 잘 사 먹었고요. 그리고 순대도 되게 잘 사 먹고 그냥 내식이라고 밖에 음식, 그 장마당에서 먹는 음식을 많이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에블린 씨가 직접 장사를 한 적은 없는 거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저희 할머니가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그거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랬었어요. 네.
할머니의 일을 조금씩 거들었던 것 외에는 생계 때문에 고된 일을 했던 경험이 없었습니다. 또 어린 시절 헤어진 아버지 대신 중국을 오가며 무역 사업에 뛰어들었던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돈 욕심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 오니 내 손으로 벌어 일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웠습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얻어지는 삶의 여유.
네,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많이 제가 알바도 하고 막 그랬지만 좀 더 여유롭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알바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에 많이 욕심이 없어가지고 요즘 좀 많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따라서 좀 많이 일하겠다고 사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손님도 더 달라고 하고.
저는 요즘에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더 다른 나라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여행 유튜브로도 살아볼까 하는 꿈도 가지고 있고 꿈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더 나아가 사업에 대한 포부까지 생겼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에 알리겠다며 말을 아끼지만 철부지 10대 나이에 미국에 홀로 왔을 때를 생각하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나 홀로 일어서야 된다. 좀 그런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이뤄주라는 일들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 엄마 이런 분들 어릴 때는 이제 많이 필요하고 의지하고 이랬지만 이제는 나 혼자도 이제 이겨내서 잘 살아야 된다. 또 미국에도 혼자서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북한에서 온 탈북민 여성으로서 북한 체제 아래 혹은 탈북 과정이나 정착지에서 겪은 차별 등으로 마음에 상처 하나는 품고 살기 마련인데 에블린 씨는 또 덤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잘 놀러도 잘 다니고 제 일에 많이 집중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게 없어요. 막 힘들고 막 그런 게 없는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저보고 되게 밝은 사람이래요. 되게 밝다. 북한에서 힘들게 자라고 힘들게 오고 그리고 혼자 살고 이제 미국에서 힘든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뭐 되게 밝다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 앞에 일을 좀 행복하게 저를 행복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라서 되게 그런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싶네요.
어쩌다 힘든 일이 찾아올 때면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먹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상담가를 찾기도 합니다.
힘든 일 생겼을 때 테라피스트 제가 가끔 이렇게 찾아뵙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다 하고 힘들 때는 그 모멘트만 힘들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힘든 일이 사라질 거라는 걸 아니까.
힘든 시간은 사라진다. 에블린 씨는 스스로 자신을 관찰하고 돌보며 살기까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이제 미국 부모님들. 고맙죠. 저를 미국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게 다른 애들 키우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를 미국에 받아주시고 좀 미국에서 추억을 좀 더 그분들한테서 많은 미국 분들은 이렇게 사시는구나. 미국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하고 미국에 와서 그래서 그게 제일 감사했었어요.
늘 고마운 사람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미국인 위탁가족 부모님을 찾아갔던 지난해 9월 에블린 씨의 유튜브 채널엔 영상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I lived with two different American 콜로라도 덴버의 가파른 절벽 아래 마련된 연주회장을 찾았고 또 위탁가정과 함께 보낸 시간을 짧게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6년 전 살았던 방의 이전과 현재 모습을 설명하는 에블린 씨.
And this is my mirror. Come closer here. This is my mirror. Wow.
자신이 사용했던 거울과 카펫이 그대로 있는 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또 미국인 남동생에게 자신을 기억하는지 물어보니 기억한다는 대답에 흡족해 하는데요.
You grew so much. Yeah. Do you remember me?
Yeah.
Harry Potter, Star Wars, and just
정원에 나가 미국인 위탁 부모와 재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탁 부모의 어린 딸을 보며 머리를 쓰다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에블린 씨. 번쩍 들어앉고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Smile. Let me see your teeth.
There you go, good girl.
힘든 시기를 지나던 자신을 돌봐줬던 고마운 사람들. 에블린 씨는 이제는 다 큰 어른으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됐지만 그들과 나누었던 정 그리고 고마운 마음은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에블린 씨의 사연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ABC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에서는 스웨즈 운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프로 오늘은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30년 7월 13일 제1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루과이에서 열립니다. 월드컵의 역사는 1928년 당시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이었던 쥘 리메가 국제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부터 시작된 대회입니다. 당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축구가 미국에서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축구를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하고 미식 축구를 시범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쥘 리메 FIFA 회장이 유럽 각국 축구협회를 찾아다니며 참가를 설득해 총 13개 나라가 출전해 첫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현재 월드컵은 올림픽과 달리 축구 하나만을 다루는 단일 종목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에게 인기를 얻는 스포츠 행사로 자리매김했지만 1930년 첫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만 해도 축구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축구를 주도하고 있던 유럽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월드컵 참가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지역 팀들에게는 우루과이가 대서양을 횡단해야 하는 먼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지출과 오랜 여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쥘 리메 회장의 설득 끝에 벨기에, 프랑스,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가 대회에 참가해 유럽에서 4개 나라, 북중미에서 2개 나라, 남미에서 7개 나라가 참가해 1930년 7월 13일 제1회 월드컵 축구 대회가 개최됩니다. 1954년 7월 13일 멕시코를 대표하는 천재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가 사망합니다. 조부모는 헝가리 출신으로 결혼 후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칼로의 아버지는 멕시코로 이민 온 작가였으며 어머니는 멕시코 미초아칸 원주민 혈통이었습니다. 칼로의 작품 나의 조부모, 부모, 그리고 나라는 금속판 유체에도 프리다의 여러 혈통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큰 장애 속에서도 훌륭한 작품을 남긴 화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작은 6살 무렵이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6살에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고 18살에 교통사고로 척추, 자궁,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칼로는 사고 이후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21살에 역시 유명한 화가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신체적 고통과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생 30번이 넘는 수술과 여러 번의 유산 등을 겪으면서도 55점의 자화상을 포함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작으로는 1944년 제작한 부러진 척추로 척추에 철근이 박히고 온몸에 못이 꽂힌 채 눈물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삶의 의지를 작품 활동으로 표현했으며 1954년 7월 13일 47살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공식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발표됐으나 죽기 하루 전 남긴 일기장에는 세상을 나가는 길이 행복하게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기를 이라는 말을 남겼고 칼로 전기작가 헤이든 헤레라는 자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